할렐루야. 오늘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총과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 기간이 오롯이 기도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기간 모든 성도들에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거듭해서 드린 것처럼 주제가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간 중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또는 신약성경 역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셨고 왜 그렇게 인도하셨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심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의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역사가 선사시대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12장부터는 구체적인 역사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선사시대 역사라고 해서 역사가 아니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이고 진리이지만 이 부분의 역사는 연대를 측정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고고학의 증거가 있거나 역사 기록이 남아있거나 그렇지는 못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시기에 되어진 일들을 계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어떤 의미에서는 11장까지 제기되었던 모든 인류 사회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조치 이런 내용들이 12장부터 기록된다라고 보겠습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그 창조 이후에 이어졌던 인간 세계의 타락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인간 세계의 타락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3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에덴 동산이라는 작은 동산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죄의 무대는 동산보다는 조금 넓은 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6장에 가서 노아시대 역사를 살펴보시면 죄악이 온 땅에 충만했다라고 해서 죄의 무대가 획기적으로 온 세상에 확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는 죄의 무대가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꼭대기에서도 이루어지는 땅과 하늘 전체가 죄의 무대가 되어버린 이 죄의 역사가 죄의 무대가 끝없이 확산되어가는 그런 죄의 역사, 범죄의 확산사 이것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죄의 질도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순히 하나님께 불순한 것이었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죄는 형제를 살육하는 끔찍한 인간에게 다가왔던 최초의 죽음이 형이 아우를 죽이는 죽음이었다고 하는 끔찍한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시대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6장에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부패했다라고 속속들이 썩어버린 부패해버린 인간의 죄악상을 설명하는가 하면 바벨탑 사건 때는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하나님께 대한 반란을 시도하는 그런 죄의 양상으로 발전되어 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지리적으로 확산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악화 일로를 걷고 마침내는 치유 불가능한 완전한 타락의 양상을 보이게 되고 그런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가 설명하는 인간 현실에 대한 결론이지요. 그런데 그 12장에서 하나님께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1장 끝부분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어라 하시는 사명을 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내용의 구조적인 내용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단순히 그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그를 한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한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타락해버린 인간 세계 전체, 끝없이 죄가 확산되어가는 인간 사회 현실, 그것 때문에 심판과 진노와 저주 아래 너의 희망도 의미도 기쁨도 보람도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인간 삶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 온 세상이 죄악에 빠져버렸는데 그 죄에 빠져버린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하시는 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가족들의 직업이 유목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유목민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손자의 시대인 야곱의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 앞에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원래부터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유목민 문화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생명과 가족들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곳을 떠나는 순간에 누구도 그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완전한 보호가 없는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인간적으로 안정되어 있던 삶의 모든 기절을 걷어내고 완전히 허허벌판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범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곳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신 곳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다라고 합니다. 가나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들으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마치 이상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적과꼬리에는 비옥한 농지였을 것이라 상상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아주 거룩한 땅, 홀리한 기분이 드는 이름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거나 그 땅의 지리적인 위치나 풍토나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스윗한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가나안은 현실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죠. 우선 이 지역은 중동 지역의 소위 말하는 반달령의 평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길게 펼쳐져 있는 이 반달령의 평원지대가 있는데 이 지역이 농사가 가능한 소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농경지대입니다. 그 농경지대는 아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밀집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 반달형의 중동 농지 또는 평원지대가 끝나는 지점, 꼬리에 해당하는 지점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사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절반은 그래도 농사가 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고 그 나머지 절반부터는 사막이 시작되어서 시내반도로 이어지고 아프리카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런 지역에 특수한 지질이 만들어집니다. 사막과 평원지대가 만나는 곳에 특수한 지질이 나타나게 되는데 락데저트라는 것입니다. 모래사막도 아니고 작은 돌들이 온 산천에 깔리게 되는 이런 락데저트가 형성되게 됩니다. 살기도 힘들고 농사도 불가능하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비도 내리지 않는 그런 지질이 형성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가나안이라는 이름 자체도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원래 노아의 손자의 이름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지 않았던 것 때문에 화가 난 노아가 함 대신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너는 종들의 종이 되어라.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종들의 종이 되어라고 하는 저주를 받은 노아의 이 손자 가나안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가 그를 환영했겠습니까? 이 저주받은 사람을 누가 친하게 지내고 싶었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배척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배척당했던 이 가나안이 흘러흘러 아무도 사람이 살기를 좋아하지 않는 황무지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그가 머물러 장막을 치고 주거지 삼고 살았던 곳이어서 그곳 이름을 가나안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질의 특성을 보더라도 그 땅의 그 지방의 이름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가를 생각하더라도 은혜롭지 않고 자랑스럽지 않고 풍요하지 않고 미래의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다음에 상황이 점점 나빠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그를 끌어가셨는데 그 다음에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다 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있는 걸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살 만한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땅에 가난한 사람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또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갔는데 베델 쪽으로 가서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고 하는 어중간한 지점에 정착을 시도합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좋은 뜻입니다. 아이라는 말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현주소가 하나님의 집과 폐허라는 중간지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컸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시면 또 거기에도 오래 살지 못하고 남방 땅으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남방 그러면 좀 더 따뜻한 곳, 좀 더 기름진 곳, 좀 더 안전한 곳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남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막지대를 의미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제일 남쪽 지역에 부엘세바라는 도시가 나오고 거기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이고 더 내려가면 이제는 사막지대가 나오는 거예요. 황무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자체가 별로 그렇게 탐스럽지 못한 땅인데다가 이 땅의 역사도 명예롭지 못한 데다가 또 거기에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동하는데 끝에는 남방 땅 사막지대까지 밀려 내려갔다는 겁니다. 누구도 아브라함의 가정을 환영하지 않았고 그 땅에 미리 진을 치고 장막 치고 살던 원주민들이 끝없이 배척을 했고 그 때문에 밀려 내려갑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 말씀을 보시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곳에서 복이 되어야 된다. 이곳에 사는 너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책임과 사명을 또 그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도대체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흔히 뭐 옛날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러면 장수한다 또는 후손들이 번성한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나누어준다는 말은 가진 것이 많아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도 또 있는 것이죠. 근데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종류의 복이 아브라함이 나누어줘야 될 복이라고 한다면 가나안에 오는 게 아닙니다.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가 그런 복을 나누어진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은 소위 이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바벨로니아 문명의 발생지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이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메소라는 말은 두 개라는 헬라 말이고 포타미는 강이라는 말입니다. 두 개의 강이 흐르는 지역이라는 의미죠. 티그리스와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고대 문명은 다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을 중심으로 넓은 평원지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었고 또 고대 사회에서는 먼 지역으로 이동하는 최고의 좋은 교통수단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먼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제일 번성하고 발전된 문명체계를 만들 수 있었던 곳이 강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곳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그가 살았던 그의 고향입니다. 세속적인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나누어주는 것이 복의 전달자로서의 그의 책임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를 이곳을 인도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땅에 가만 놔두면 훨씬 더 잘 살고 더 안전하고 더 가진 것이 많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더 안락한 문명사회 속에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이곳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그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듯 가신 곳이 가나안이었고 거기에서도 가장 열악한 남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온 가족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두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는 그에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하고 보니까 의지할 사람 하나가 없습니다. 돕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 환경마저도 그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생존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어디 하나 의지하고 붙잡고 기대해 볼 언덕이 없습니다.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을 거칠게 투쟁하듯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를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험악한 곳에서 힘든 삶의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믿음의 연단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원래 믿음 잘 아는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당시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로지 그 가정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를 믿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신앙 훈련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저를 인도하십니까? 제게 주실 것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저는 그 능력, 그 자격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십니까? 하고 불평스러운 내 현실에 대한 기도가 나올 때 있습니다. 왜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험한 과정을 힘든 삶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해봐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는 남방 사막 땅에 갔는데 먹고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집트 내려가야지. 거기 가면 강도 많고 덜도 많고 양식도 많은 곳에 내가 가야지 일찍 내려갑니다. 가다가 얼마나 환난을 당합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믿음 없이 살 수 없다. 하나님 붙잡아야 산다. 하나님만이 희망이고 능력이고 생명이다. 이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하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많지만 이런 삶으로 우연히 내가 우리 없이 끌려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왜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믿음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내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시련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타락하고 죄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책이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외쳐야 되는데 그 외쳐야 될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또 생각해보면 그러려면 대도시에 그를 불러가셔서 사람 많은 곳에 세워두셔야지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복판에 세워두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실 겁니까?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지역이 기가 막힌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이곳을 통해서 수많은 문명이 교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고대의 두 통상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출발해 지중해 해변을 타고 올라와서 갈릴리를 통과해서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이 고대의 통상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왕의 대로라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도로가 있었는데 홍해를 건너와서 사해를 지나고 사해를 지나서 요단강을 끼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다 갈릴리를 통과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중요한 통상로였습니다. 이 두 통상로가 중국 사람들의 실크로드가 생기기 전까지는 세계 최대의 통상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강대국들이 사방에 즐비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모든 전쟁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가 바벨론과 전쟁할 때도 여기가 전쟁의 무대이고 최근에 중동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수많은 군대들이 정복을 위해서 대륙을 횡단할 때 이곳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외롭게 살았고 사람 없는 사막 가운데 베두인들처럼 그렇게 유목민들로 살았지만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세계 모든 문명권의 사람들이 다 지나다녔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그를 세우십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여기에서 복의 근원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 형편상 한 사람이 멀리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세계의 사람과 상업하는 사람들, 군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문명권이 교류하는 모든 교류 지점이 그 지적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그를 세우시고 여기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고생뿐이고 희생뿐인 그런 지역이지만 그곳에 세우시고 여기에 살면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다. 이것을 증거하라고 맡기십니다. 그래서 복에 거는 대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오늘의 현장에 세우신 하나님께 이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편치도 못하고 넉넉하지도 않고 형통하지도 않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절망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삶의 현장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왜입니까? 이 힘든 세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소식을 전달하는 축복의 전달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이 사람 많은 고생 많은 세상에 한가운데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의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세우신,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선교적인 존재들입니다. 교회도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환난도 겪게 하십니다. 어려움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셨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셨고, 의로운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지만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의 위대함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하도록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그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이 홍해작전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역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깊이 감사하시는, 깊이 그 뜻을 헤아리시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